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답은 밥 먹으면서 오늘 인사하신 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답을 하시기 바래요.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을 먼저 하겠는데요. 이 질문의 차이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하는 질문하고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부에 질문을 했더니 아주 똑똑한 자매님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상대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단순한 질문이에요. 형식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또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상대의 상태를 살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한 비즈니스맨이 많은 큰 협상을 앞두고 하필 그날 얘기를 하고 하려고 갔는데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이분은 평소에 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뭐 차도 막히고 눈치 울고 생각하면 좀 싫었던가 봐요. 좀 짜증이 섞인 목소리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분간이 안될 정도로 눈이 엄청 오네요. 상대방은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얘 마음속에는 눈이 엄청 와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딜을 하고 나온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눈이 많이 오면 너무 좋아요. 제가 스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짓말은 할수 없고. 그럼 더운 걸 아주 안 좋아하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더운 거 싫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겨우 찾아서 얘기를 푸는 거죠.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의 MBA 과정에서 아주 이분의 강의를 들으려면 굉장히 힘든 많은 다른 시간들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원서 제목은 Getting More. 우리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관계 안에 있는 이상 다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협상에 관한 책인데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구든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안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고 자녀들과도 협상을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와 협상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 협상을 해야 되고 단순히 이 협상의 대상은 사장님과 회장님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뭔가 높은 직위에 있지 않지만 나보다 더 밑에 있지만서도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과는 협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간호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점은 조금은 알고 계시죠? 간호원과도 어느 정도 협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분이 쓰는 용어 중에 그 프레이밍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레이밍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시해 주는 방법이란, 내가 이걸 뭔가를 원하는데 당신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표준을 요구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오락 버마 버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맥케인하고 이게 TV 토론을 하는 가운데, 아 이분이 맥케인이 이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약점을 후보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니까 이분은 상대에게 맞받아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웃으면서 받아주면서, 이분이 프레이밍 용어로 채택한 용어가 변화라는 용어라는 것을 기억나시죠? 우리 미국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역설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코카콜라가 쓰고 있는 프레이밍은 아주 더운 여름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빵 터트려 가지고는 꿀꺽꿀꺽 마시면서 상쾌한 이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이 짧은 문구가 엄청난 광고 효과와 함께 많은 매출들을 창출해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상대방에게 소비자에게 전달해줌으로 말미암아 매출을 자극하는 거죠. 협상을 할때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이렇게 교환하라고 이 교수님은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저자가 그 웨인 아이솜이라는 심장병 전문 의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특별히 이거 어떤 분야의 전문이냐면 소동맥 콜레스테롤 분야. 이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에게 너무 바쁜 거예요, 이분이. 뭐 1년 내내 뭐 시간이 없어요. 스케줄이 다 짜여 있고 수술 날짜가 다 잡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메일을 알아내 가지고 이 소동맥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자기가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자기가 이런 병을 알고 있으니까 꼭 당신에게 수술을 받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아이솜 이 의사의 친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솜에게 전화 좀 해주라, 나를 좀 수술하라고 전화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휴가 가는 날 시간을 빼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해줬어요. 수술을 하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어떻게 저를 수술하게 됐습니까? 당신의 이메일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업체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집단마다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도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것들을 나중에 알고서 이 감성의 분야를 굉장히 이렇게 할애해서 많이 써놓은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이 감성을 어떻게 터치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리 그 상대방의 머릿속을 그려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교환을 하라. 예를 들자면은 보모가 있는데요. 이 보모는 아주 탁월한 보모였어. 소문이 났고 월급이 되게 비쌌어요. 그 이미 또 계약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 이분을 보모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고. 알아봤더니 이 보모의 아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협상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 아내와 우리 아버지가 의사인데 당신 아들을 고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사니까 많은 정보는 줄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월급은 그 사람보다 많이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월급은 훨씬 적지만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집은 보모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부모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데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집으로 왔을까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제시함으로써 꼭 뇌물을 주지 않더라도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면접관이 누가 면접을 하는지 알아내가지고 딱 스터디를 했어요. 딱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면접을 하기 직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딱 보는데 상사의 책상에 아들과 요트를 타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을 보러 간 사람이 보통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긴장하고. 근데 그 사진 얘기를 가지고 요트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 요트 얘기에서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어떻게 뽑혔느냐 하니까 그 뽑은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많고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뽑았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한국에서 이제 취직을 하고 IT 쪽으로 취직을 하러 왔는데 이 면접이라는 것이 다 협상의 과정 아닙니까? 근데 면접관이 곰팡이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카비라는 단어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이 형제가 곰팡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단어가 뭔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이쪽으로 계속 엉뚱한 쪽으로 가다가 이 친구도 말을 잘해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질문에 답은 안 하고 한 30분 동안 면접관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Getting More이라는 책에서는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형제가 카비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말하고 해서 풀어 갔다라면 또 달라졌겠죠. 이 Getting More라는 책에서는 거짓말은 절대 안 되고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라. 다른 무형의 가치들과 교환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신경을 쓰라.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라. 협상을 위해서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그 목표에 집중을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 그것을 그려보라. 그리고 상대방이 따르는 표준이 있다는 거야. 문화마다 따르는 표준들이 다 있어요. 그 표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일랜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여직원이 막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아일랜드 총리의 환영 인사말이 참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환영하며 어떠한 불편한 사항들도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플랜카드가 쫙 있으니까 너무 불친절한 여직원에게 저거 좀 보라고 저거 누가 당신 나라 총리가 쓴 것 맞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협상에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그 플랜카드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getting more 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뇌물을 쓰거나 또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가진 가치들을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면 입학 정보를 학부모에게 준다든지 아이를 잘 길러냈던 경험이 있는 어머니라면 또 다른 어머니에게 그 정보를 줌으로써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NBA 결승전 티켓을 줌으로써 협상에 성공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장모님을 공항에서 픽업해 줌으로 협상에 성공한 그런 예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그 사람의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내가 가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뭘까요? 제가 최근에 저희 누님을 떠나보내고 지난 주일날은 한국에 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마산에서 서울에 있었는데 저희 외숙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마산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퇴원하기로 한 날 돌아가신 거예요. 폐렴으로 연세가 70이셨는데 병원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셨는데 병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해서 그랬는지 단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었는데 폐렴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장에서 그 뼈를 수습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돌아와서 저희 어머님을 만나고 어머님께 안마를 해드리는데 기독교 TV에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 의사가 나 롤링스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저자가 나와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CTS라는 기독교 TV였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심장병으로 많이 죽고 클리닉 데스라 그러죠. 심장이 멈추고 그 코마 상태에 빠진 것 그걸 완전히 죽기 전에 그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는 걸 클리닉 데스라 그래요.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 그 상태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간증을 그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의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아저씨는 뭐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전도를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 얘기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주 캄캄한 터널을 통과한 뒤에 자신의 발 밑에 너무나 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불구덩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 저희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빛의 기둥을 따라서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누님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빛의 기둥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고 5분 뒤에 눈을 떴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님이 쓰러졌다고. 뭐 그 천국에 올라가는 거 예수님 올라가시고 하셨으니까 조금은 상상이 되는데 지옥에는 어떻게 떨어질까? 그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어요. 인사이트가.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이 서울에서 주워 왔는데요. 이거 똑같아요. 이거하고. 좀 이게 좀 빨리 떨어졌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낙엽을 주워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실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는데요.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낙엽처럼요 떨어지는데 그 불구덩이를 향해서 떨어지는데요 블랙홀이 있죠. 블랙홀. 그 블랙홀이 그 별들을 삼키듯이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듯이 우리의 이 인생이 먼지처럼 블랙홀에 빨려드는 별처럼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하염없이 떨어지고 빨려들어가는 여러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이미지가 좀 캡처가 겹쳐졌는데요. 로드 오브 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를 꼭 좀 보시기를 바라요. 그 영화의 어떤 부분에 보면 거의 지옥을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로드 오브 링.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영화인데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분의 간증과 로드 오브 링에 나오는 모습과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이미지가 같았습니다. 끝도 없는 곳으로 추락해 가면서 그게 아무런 저항 없이 빨려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불못 구덩이로 빨려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외숙모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전도했어. 갈 때마다. 예수님,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야야, 니나 믿고 좋은 데 가라. 그렇게 하시더니 죽은 지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그 가족들이 그 불구덩이로 떨어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항할 수 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협상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있는 인생을 다 걸 테니까 나를 이 지옥에서 빼내달라고 왜 소리쳐보지만 그 어떤 외침도 공연한 메아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준비한 것은 죄인을 멸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죄를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코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항거하고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죄를 멸할 때 우리가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의지를 가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고는 인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고집을 피우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인격적인 의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적인 외침이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의지를 행사할 때 어떤 결정을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딜을 하는데 getting more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협상을 맺고 있는가? 어떤 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를 다 오도록 주님이 초청하고 초청장을 지금 보냈어요. 그것을 그 초청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일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늘 있어야 제가 코람에도 썼지만 톨스토이의 질문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이고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톨스토이가 역설하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시점이 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태도가 바뀌겠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교회 가야 되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지. 택시 타고 전도하면 택시기사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좀 가겠습니다. 은퇴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다 드리기가 싫어가지고요. 반만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예수님이 모를까요? 저희 동생이 이번에 상이 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에 이번에 회사를 이렇게 옮기면서 글로벌 기업의 CEO로 발탁이 됐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제 호주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당신이 23번째 면접자입니다. 사장을 한 명을 뽑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주에 아시아 본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많은 편리한 걸 다 제공해 주고 갔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자고 커피를 마시는데 40분 동안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더니 2시간 이제 면접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2시간 동안 면접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갑시다. 1시간 반 동안 점심 먹고 공장에 갑시다. 공장에 생산시설 다 보여주고 돌아와서 중역들하고 또 면담하고 그리고서 또한 저녁에 이제 저녁 먹읍시다. 또 1시간 반 동안 저녁 먹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봉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 기업에서 CEO를 딱 한 사람 뽑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누구를 뽑아야 될까? 유학파도 많고 저희 동생은 시골 출신인데요. 유학파도 많고 뭐 서울 출신도 많고 한데 시골 손떼기가 뽑힌 거예요. 왜 뽑혔을까? 어떻게 뽑혔을까? 앞전 직장에서의 상사들에게 전화를 다 해가지고 인터뷰까지 다 하고 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30명이 온 중에서 뽑혔는데 그 사람들이 뽑기 위해서 보는데 뭘 볼까요? 이 저자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협상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요소로 말과 태도를 꼽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성과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 보는 거죠. 그냥 커피 마시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40분 동안 커피 마시면서 다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주면서 우리 회사를 맡길 것인가?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다 훑어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예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시는 그분이 내가 마음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냥 주일 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협상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Getting more.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그 천국을 더 힘있게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살아있을 때 협상이 가능합니다. 낙엽처럼 지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죽고 나면 아무런 의지도 발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책에서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지니는 힘에 대해서 이 물질 세계보다 더 강력하고 더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 교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블랙 매직이라든지 뉴 에이지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마술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인 실체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고 그들 집단에 밀교 집단에 비밀스러운 집단에 들어와서 마귀를 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영적인 파워들을 행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유리 겔라를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그의 마술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책이 뽑혀서 붕붕 날아다닌다든지 TV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숟가락을 잡게 해서 숟가락을 다 휘어지게 한다든지 그런 마귀적인 능력들을 얼마든지 마귀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는 이 피지컬 바디, 이 피직스를 뛰어넘어 영적인 실체와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내가 죽은 1분 뒤에 이 영이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협상하고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서 현재의 내가 가진 것과 교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무형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물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현재의 것과 교환하는데 이 협상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질문처럼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현재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물을 비유로 두셔가지고 협상을 시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고 또 부자들이 이스라엘은 한 전쟁이 한 2,000번 정도 났어요. 전쟁이 많이 나니까 도망을 가다가 급히 이 보물을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뺏기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기 밭에다가 파서 파묻고 갔다가 전쟁통에 죽든지 돌아오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숨긴 보물을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크덩 하고 걸려서 파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보물 나왔다 동네 쫓아나가서 소문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파묻고 흙을 다 덮어서 표시 안 나게 하고 내려가서 아내가 막 바가지를 끌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고 당신 좀 현실 감각이 없다고 내 말을 들어가지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 나갔다고 그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뭐 있냐고 당신이 요새 나이가 좀 들면 노망이 들은 모양이야 막 바가지를 긁고 친척들도 제발 저 사람 좀 말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받기 때문에 다 파는 거죠. 다 팔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ll in 하는 거죠. All in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우리가 프라이오리티로 두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 집중해.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보물을 딱 열었더니 생명, 평강, 기쁨, 영원한 만족,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강수같이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이 하늘의 기쁨. 롯은 현실과 협상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농사를 짓다가 저 멀리 소돔성에 많은 물들과 소떼들과 풀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바라봤어요. 야, 저기 갔으면 좋겠다. 바로 저기다. 꿈의 고향. My dream. 내 꿈을 성취시킬 저 땅. 저곳에 가야지.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서 죽는 것처럼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양과 소떼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목숨도 잃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오게 될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봤다고. 텐트에 살면서도요. 요번 성에 살았어요. 성에 사니까 성이 다 지켜줬습니다. 텐트에 살면 베두인족들이 와서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위험에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소돔성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성이 자기를 지키도록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하고 큰 행동이었고 믿음의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가난한 상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아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인용됐어요? 이사야서 61장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에게 준 소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야의 미션이 아니었다는 게 어떻게 밝혀졌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졌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했죠. 그게 이사야의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에게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됐겠지만 사실은 오시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죠. 희년. 희년은 7년을 완전한 숫자로 표현하면서 7년의 안식년, 7년의 안식년과 7년의 안식년을 곱해가지고 7749,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 50년째 되는 해에는 우리가 부자라 가지고 노비들을 동족들이 가난하게 해줘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든지 아이가 아파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렸다든지 해서 재산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종이 되었을 때 50년째 되는 해에는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들도 다 새로 찾는 거예요. 이것을 주빌리 희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이 딱 한 번 지키고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수 7년에 7년이 곱해졌으니까 사실은 인간의 수로는 50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시간 안에 갇혀있지만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영원한 시간을 eternal life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을 선물로 받으면서 단순히 미래에만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힘있게 밀고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그 너무나 아픈 슬픔과 두려움과 완전한 절망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힘도 없이 낙엽처럼 그 불구덩이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우리가 꼭 천국 안 가도 천국이 임한 거예요. 미래적인 천국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지옥의 권세를 이겼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고 사단의 권세와 세력들을 이겼고 나는 예수님 편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살고 있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고 내 마음을 전부 드렸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아는 것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위에서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만 협성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부분의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영원한 절망과 슬픔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천국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불교 신자들과 천주교 신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누리고 강수같이 생수같이 흐르는 그 기쁨의 강물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들이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